예,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기적 사건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전에 특별히 1절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시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표현 나오죠. 저 구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꼭 어김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은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그세 번의 시간 중에 한 번이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 유수가 포로로 잡혀갔을 그 당시에도 성전을 향해서 세번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유대 교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성전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습관. 이것을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누굽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소위 말하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유대교 전통 안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이들은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그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영적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소위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율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 당시의 제자들은 이 율법을 배척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폐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이 거룩한 영적 습관, 율법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할을 합니다. 좀 레디컬한 분들 중에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기독교적 전통이나 어떤 율법을 굉장히 홀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굉장한 중요한 틀이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무율법주의는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거룩한 율법적 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매일마다 새벽에 제단을 쌓고 이 시간을 여러분 준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저에게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저의 삶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대언해야 되잖아요, 그죠? 싫든 좋든 이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먹여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안 되면 목회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묵상의 자리, 말씀의 선포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이에요. 근데 이게 저 개인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이 자체가 저를 보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한 영적 습관, 경건의 틀을, 율법적 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세팅해 놓는 게 중요해요. 이 아침에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 또 여러분,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 제가 어제 누구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결단하면서 매일 밤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의 율법적 경건의 틀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삶을 밀어넣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영위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소위 이제 못해 신앙을 우리는 못된 신앙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 못해 신앙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못해 신앙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뜨겁지가 않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교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못해 신앙이지만. 근데 못해 신앙이 가진 아주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 경건의 틀을 잘 이렇게 세팅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평생 동안 굉장한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님을 믿어온 분들은 이렇게 업앤다운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그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게 다 뭡니까? 어려서부터 이 경건의 틀을 잘 유지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을 유지해 갈 때 이런 아침에 새벽 기도, 저녁에 기도의 시간, 또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러한 또 시간도 따로 마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이 경건의 틀을 잘 유지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다음으로 따라오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율법적인 경건의 틀을 잘 세팅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제 막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아주 중요한 그 양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세일꾼 반이거든요. 그 세일꾼 반에서 1대1로 이제 그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때 양육을 해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교회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뭔지를 잘 알려주고 세팅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요, 그거 따라갑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고 그분을 이제 영적으로 코치하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에게 처음에 그 경건의 틀을 잘 세팅하게 도와주고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영이 맑고 열려져 있을 그때에 경건의 틀을 잘 유지해 주는 게 그 아이들의 일평생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이 방황하고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이 맑고 열려져 있을 때 세팅되어진 그 틀 안에 언젠가는 돌아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도 경건한 이 유대인들의 틀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1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거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죠? 복음서에서부터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이 두 명은 경쟁자였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을까를 놓고 늘 긴장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함께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가죠. 그리고 함께 나중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9장으로 넘어가면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사마리아 복음 전도하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을 해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해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기질이 급하죠. 또 의리도 있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굉장히 업앤다운이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조용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또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 두 사람의 그 성품과 컬러가 그대로 이렇게 녹아져 있거든요. 굉장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 같은 경우는 조용하고 또 캄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시니컬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그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이렇게 번개가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멸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둘의 성격은 너무 달라요. 신앙적 칼라도 달라요. 그리고 나이도 다르죠. 베드로가 제일 많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반면에 요한은 제일 어렸을 거라고 봅니다. 제자들 중에서. 근데 이 둘이 이제 한 팀이 돼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름을 서로 이제 인정해주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제가 그 목회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신앙의 컬러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함께 모였을 때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똑같은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뭐 말씀드렸지만 60, 70명의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보면 참 다양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칼라가 달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보듬어지고 하나가 되면 엄청난 시너지로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강점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과 또 기질과 신앙적 칼라가 다른 분들과 함께 어떤 그 팀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다름이 틀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내는 아주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 마가 때문에 서로 굉장히 크게 싸우지 않습니까? 영적 두 대가인데도 기질이 다르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은혜스럽고 늘 평안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갈등 이후에 그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 가느냐예요. 네. 그것을 틀림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요한과 베드로의 이 다름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동역해 갔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안에 여러분 경건한 틀을 잘 유지해서 이 안에 복음이라는 은혜라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또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